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늘은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아, 이게 뭔지부터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유전자 치료제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체내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하나는 체외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영어로
인비보,
인비보
진테라피, 엑스비보 진테라피.
인엑스가 있군요.
인엑스.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인비보, 엑스비보.
엑스비보.
이건 네. 알아두면 약간 안
있어, 있어 보이는.
아, 있어 보이는.
인비보, 네, 엑스비보.
이 정도까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인비보, 그러니까 체내 유전자 치료제는 실제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되는 어떤 물질, 소재,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소재를 몸 안에 직접 투여해서 그것이 이제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인비보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체내.
체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사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예. 실제 몸 안으로 유전자 치료제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가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
네, 맞습니다. 예. 몸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진다.
외부에서 뭘 유전자 치료제를 주입해서
그러니까 네. 외부에서 유전자가 변형된 치료제를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네. 걔를 몸 안에 넣는다.
네.
그게 체외 유전자 치료제예요? 아, 좀 이상해?
지금은 체내 유전자 치료제를 얘기하고.
체내 유전자. 체내 유전자.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설명을 쉽게 하려면 예. 유전자 치료제 쓰이는 소재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 치료 소재가 이제 유전자 가위 일 수도 있고.
처음까지 쉬었는데 지금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거 배우잖아 우리 지금.
네.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DNA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맞았잖아요. RNA, 예. mRNA. 그게 이제 리보헥산이거든요. 리보헥산이 치료 소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안탈센스 올리고라고 해서 말은 어려운데 이게 리보헥산에 반대되는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결국은 뭐 DN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게 결국은 DNA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게 소재가 치료 소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저게 DNA라고 하면 우리 몸속의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가 DNA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 할 때 그 DNA인데.
네, 그 DNA입니다.
예. 그 가위는 알겠어요. 그 가위가 그 DNA에 뭔가 이렇게 좀 조작하고 잘라내고 네, 해서 네, 조금 네, 변형을 네. 시키는 거다, 가위로.
그럼 저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플라스미드, 그러니까, 리보헥산, 안티센스 올리고
그,
이런 게?
그 고등학교 때 센트럴 도그마라고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생물 시간에 그거를 요즘 배우거든요.
예.
그게 이제 DNA에서 RNA가 되고, 그죠?
네.
거기에서 단백질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몸 안에 DNA도 있고 RNA도 있고 다 있죠.
있죠.
근데 유전자 가위는 그런 DNA를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이 유전자 가위고
예.
그다음 안테센스 올리고는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올리고란 뜻은 얼마 안 되는 길이의 DNA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DNA를 만들어서 치료제로 쓰는 거예요.
그럼 치료를 우리가 집짓는 걸로 비유한다면 저런 것들은 연장들입니까?
그렇죠. 벽돌이나 연장이나
벽돌, 연장, 그런
게
생각하면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알겠어요. 저런 걸 이용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거다.
그렇죠. 아, 유전자를 네. 변형시키는데 이제 이런 치료 소재를 몸 안에 전달을 하려면 전달체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코로나 백신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잘 아는 용어가 mRNA, LNP라고 한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mRNA까지는
네, 알아요. mRNA가 소재가 되고 뒤에 붙는 LNP가 전달체예요.
예.
몸에 잘 전달되도록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 소재만 집어넣으면 굉장히 이제 빨리 깨어지거든요.
그렇겠지.
몸에 넣을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보호도 하고,
아,
그 다음에 어느.
캡슐로도 싸고.
그렇죠. 캡슐로도 싸고, 어느 조직으로 더 잘 가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전달체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전자 치료 소재와 전달체를 합쳐서 몸에 직접 집어넣어서 몸 안에서 이제 치료가 되게 하면, 체내 유전자 치료제가 됩니다.
체내 유전자 치료제의 목적은 저런 도구들을 몸에 넣어서
네.
체내에 있는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게 목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치료한다.
네, 그래서 치료한다.
체내에 무슨 유전자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어.
네.
걔 유전자를 없애버리자.
네, 없애거나 치료하자.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대신해서
바꿔주자.
바꿔주든지 아.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체내 유전자 치료제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바깥에서 뭔가 들어와서 몸 안에 있는 걸 치료한다는 건데 네. 우리가 보통 치료라고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주사 맞고 약 네, 먹고 네, 네, 네. 뭐 수술하고 하는 게 다 바깥에서 들어와서 안에 있는 뭔가를 치료하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치료라고 하는 걸 대부분은 체내 치료이겠네요.
예. 일 것 같지만 네. 이제 체외 유전자 치료제를 들으면 좀 차이를 아, 이제 알게 될 건데요. 네. 체외 유전자 치료제는 여기 보시면 환자에서 먼저 환자에서 문제가 되는 세포를 분리를 해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환자의 유전자를 바깥에서 교정을 하는 거죠. 바깥에서 바꾸어주는 거예요. 실험계에서.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세포를 몸에 넣으면 그거는 체외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아. 유전자가 몸 안에서 워킹을 하는 치료가 되느냐
인비보.
아니면 바깥에 나와 있는 세포에서 먼저
치료가, 되느냐.
치료가 된 다음에 세포가 들어가느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행위를 몸 바깥에서 하는 거네요, 저거는?
그렇진 않고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치료 행위는 안에서 하는데
예.
그 치료제의 효능을 보이게 만드는 행위가 바깥에 있으면 그 체외 유전자 치료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몸 안에 있는 무슨 백혈구다 뭐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럼 네. 걔를 밖으로
꺼내서
네. 걔를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네.
얘를 힘을 세게 만든 다음에
네.
다시 집어넣으면
네. 그건 체외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을 몸 밖에서 했느냐 몸 안에서 일어나느냐로 나눠지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아, 유전자 변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로 나눈다.
네.
그게 이제 체외 유전자 치료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질문이 왜 저렇게 나누는 게 중요해요? 유전자 치료제가 뭐 하여튼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치료시켜 하는 거야. 인텐데
네.
체내냐 체외냐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분류입니까?
뭐부터 개발이 된 순서가 있나요? 예전에 유전자 치료에서 체내부터 하다가 체외를 하게 됐나요? 아니면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가장 잘 알려진 거는 CAR-T이죠.
예.
그러니까 항암 면역 치료제.
예.
그게 원래는 이제 사람들 면역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CAR-T가 먼저 개발되고 그게 이제 유전자 치료제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개발된 이후에 결국은 이제 체내 유전자 치료제가 만들어지면서 그거를 체외 체내로 이제 분류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대중들께서는 체외 유전자 치료제냐 체내 유전자 치료제냐를 굳이 구별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연구적인 측면에서 이건 체외 유전자 치료제다, 체내 유전자 치료제다 하고요. 체외 유전자 치료제가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내 거를 빼서 바깥에서 배양한 후에 다시 넣는
것
네,
그래서
것뿐이니까.
정상적으로 한 거를 이제 이미 바꿔서 정상화된 것만 골라서 이제 넣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게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체내 유전자 치료제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아, 네. 가위를 넣는데 엄한 데 가서 자르거나
네.
뭐 그런 일이 것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규제 측면에서도 체외냐 체내냐의 이제 구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좀 더 구별하지만 실제적으로 유전자 치료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전자 치료제를 하는 이유는 화학약품을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최대한 유전자 치료제라는 걸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는 이유가
네.
화학약품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작용 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작용 때문은 아니고요.
예.
유전자 치료제를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이유는 화학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화학의약품의 한계가 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유전 질환 중에 거의 대부분은 화학의약품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보통은 대증요법을 쓰죠. 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쓴다거나 뭐 이제 CAR-T 치료제가 개발된 이유도 처음에 이제 난치암 암이 화학의약품을 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치료는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치료 효능이 좀 높은 치료제 개발을 하는 와중에 그러면 자체 내 면역세포를 쓰면 결국은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강해지면 예. 그게 자연치유하고 동일한 방법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셈이네요.
예,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은 자기의 면역기능이 나빠져서 암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바깥에서 면역기능이 굉장히 강한 세포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그거를 이제 자연치유 방법하고 네,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희귀 혹은 난치질환이라고 하는 치료가 지금 불가능한 질환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전자라고 하는 걸 활용하게 됐어요?
이제 환자의 면역 세포는 이미 기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암에 걸렸겠죠?
이 사람이 암에 걸렸으니 예. 그러면 이 세포를 다시 빼서 배양해서 넣어준다고 해도 그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한 거 예. 복사하면 약하지.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면역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서 아~ 면역 기능이 아주 강해지면 예. 그걸 다시 넣으면 예를 들어서 면역 본인 거를 빼서 예를 들어서 기능을 좋게 만들면 면역 거부 반응은 없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오톨로거스라고 해서 자가 면역 세포제를 넣는 거고 지금 알로라고 하는 건강한 사람들 걸로 이용해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면역 반응 거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서 넣기도 하거든요. 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력한 면역 세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 좋은 세포를 넣어야 되는데 세포가 좋아지려면 유전자가 뭔가 치료가 되든가 개선이 되든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항상.
네, 네.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상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뭔가 유전자를 몸 안에 가위가 들어와서 바꿔주든지 네. 다른 걸로 교체하든지 네. 뭐 그렇게 해줘야
그렇죠.
되니까
더 강화시켜주든지
강화시켜주든지 해야 네. 되니까.
잠깐만요. 그럼 암도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거예요?
암은 보통은 본인의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예. 경우가 많고 예. 암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자 변형이 맞습니다.
세포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세포가 거기에서 예. 예를 들어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없어지거나 환자한테서 네. 아니면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많아지거나 그래서 이제 그게 암화되는 거거든요. 예. 종양이 커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면역 세포, 면역 기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그게 이제 커지기 전에 이미 다 없애서
출동해서
네, 이제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암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예. 이제 몸 안에 변이는 정상인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래서 코털도 길어지고 흰머리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이가 일어난 세포들을 대부분은 이제 뭐 CAR-T나 뭐 NK셀이나 이런 면역 세포들이 와서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이래서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그게 잘 없어지지 않고 아니면 이제 그게 그 기능만큼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암화 인자가 본인한테 있을 때 아니면 예. 환경적인 요인이거나 이래서 그걸 없앨 수 있는 것만큼의 그 만큼 생기지 않고 더 많이 생기면 예. 없애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남는 거죠. 이제 변이된 세포나 유전자가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커지면서 이제 암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이제 기능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암 세포 자체의 유전자를 바꿔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네. 암 세포를 보통 평소에는 잘 방어하고 치료하는 녀석들, 그 경찰들의 유전자를 더 강화시켜서 들어가서 싸우세요.
네, 네,
하고
네,
넣어주는
네.
방식.
네, 맞습니다.
그 바이오 치료제라고 하는 거하고 유전자 네. 치료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바이오 치료
세포를 이용한 치료잖아요.
오늘 선생님 네. 설명 잘해주신다고 아주 평소에 궁금하던 거 아주 기초부터 그냥 다 묻는구나. 바이오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는 어떻게 다르냐?
유전 변형이 있어야지만 유전자 치료제인가요? 아니 그것도 세포잖아요. 예를 들면 백혈구도 세포를 이용한 치료인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유전자 치료제가 아닌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차이를 아마 묻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저희가 보통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바이오 의약품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형태의 소재를 이용하면 다 바이오의약품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예. 세포를 이용하든 항체를 이용하든 뭐 이러면 항체의약품도 바이오의약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의약품이 훨씬 더 큰
넓은 범위고
넓은 범위이고 예. 그 아. 바이오의약품 안에 유전자 세포치료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네요. 그럼
다른 게 아닙니다. 네네네.
아셨습니까?
네. 네. 아, 진짜 설명 잘해주시네 우리 단장님. 선생님 하셔도 잘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암제는 주로 바깥으로 저 빼서 경찰들을 빼서 먹이고 훈련시키고 다시 넣어주는 방식이 주된 치료 방식이고.
네, 그래서 체외 유전자 치료제가 또 많습니다. 항암제는
희귀 유전병처럼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유전자를 직접 네. 치료한다.
네, 네, 네. 어,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문제는 뭐, 뭡니까? 이거 말씀만 들으면 뭐 어, 이런
다,
거구나.
다 된 것 같은데.
어, 다 된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많구나 문제가.
아, 네,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일단은 이제 체외 유전자 치료제의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면, 네. 어, 그 저희가 이제 넣어주는 유전자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네.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카티 같은 경우는 혈액암에는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티 치료제가 혈액 백혈병이나 이런 혈액암 치료제로 많이 개발이 되고 네. 효과가 굉장히 좋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 폐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이런 고형암은 혈액암하고 좀 달라서 이게 어느 이제 혈액암은 혈액에다가 주사제를 넣어주면 혈액을 다 타고 돌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가 되는 세포들을 다 이제
치료하는데.
치료하게 되는데 이제 고형암으로 가면 이게 이제 혈액으로 집어넣어줘도 투여해도 이게 이제 혈관을 뚫고 나와서 본인이 이제 문제가 있는 데까지 가야 하고,
예.
그죠? 이제 그렇게 딜리버리, 제가 이제 보통 딜리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폐암과 간암과 뭐 위암과 이런 것들의 원인이 다 다르니까, 예. 그만큼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가 그 세포를 변형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치료제의 유전자 타겟팅 그러니까 표적하는 유전자를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카티의 이제 문제점이 고형암을 잘 타겟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훨씬 더 좋게 만드는 일이 좀 필요한 거죠. 효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형암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면역 세포 잘 충전된 그 경찰을 만 명을 투입해도
네.
고형암은 잘 못 싸우고 오시더라.
그렇죠.
잘 못 뚫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경찰을 넣는데 그 경찰이 혈액에서는 계속 돌아가니까 혈액암은 그렇지. 제대로 치료를 하는데
혼자 예. 혈액암들은 혼자 돌아다니까 놀러 와씨. 검문
네, 그렇죠.
지금 아이씨가 이러고 하면 잘 해야 되는데 네. 고형암들은 저쪽에 모여가지고 지금 산에 틀어박혀서 거의 조폭이 막 진지 차리고 네,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 무섭지. 혈관을 빠져나가서 그 위치까지 가야 하잖아요. 이제
경찰도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죠.
아, 예.
알긴 알아요. 아니면 찾지를 못해서 잘 못 들어가요.
잘 찾게 하는 게 저희들의 기술 개발의 능력입니다.
일단 찾지를 잘 못하는구나. 산속에
네,
들어가
네,
있으면.
네, 네, 네.
고용함은.
아.
네. 그래서 잘 찾아가서 거기서 또 아주 효과적으로 그 고용함을 잘
예,
제거하는 거.
예. 네. 그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눈이 달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그렇죠.
경찰들이.
네네네.
그러면 혈액암은 눈이 달려 있는 거 아닌데도 돌아다니는 혈액암의 암세포들은 바로 잘 찾는데.
근데 이제 눈을 다는 역할 자체도 이제 저희가 합니다.
막 그러니까 거듭이 뭐 이런 거 단다면서요.
네, 달아서 예. 이제 문제가 있는 혈구세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잘 이제 붙여서 이제 이게 제어하는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혈액암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가 들어가서 다양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가는 세포가 적고 혈관으로 넣어줬을 때 그러면 왜 그냥 그 암 있는 위치에 바로 하지 않느냐 바로 이제 주사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도 보통은 하기도 하거든요.
야 거기 딱 찾아서 그냥 주사를
네 거기에다가
거야?
이제 넣어주는
예.
이런 일도 하는데 고형암은 저희가 보통 헤테로지니티라고 얘기하는데 동질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세포 자체가 예.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왜냐하면 이게 한 세포에서 계속 크면서 몸 안에 면역 세포에서 공격을 받거든요. 예. 그 암도 그런데 그걸 다 뚫고 이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 기능을 그 피해가면서 고형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암 자체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괴물들 같은.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제어하는 게 한두 개 가지고는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보네요.
네네.
비싸기도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 T세포, 카T세포 치료제.
네, 맞습니다.
뭐 이걸 밖으로 빼서 걔를 바꾼 다음에 다시 넣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체외로 세포를 빼서 배양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냥 배양 얘기에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양 됐겠지 싶어서 되면 그냥 다시 주사로 넣어서 잘 싸우고 와라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은데 그 녀석한테 더듬이를 달아준다든가.
그렇죠.
걔 힘을 세게 한다든가.
뭐 하여튼 뭘 달아주려면 그 조그만한 놈한테 그 주사바늘로 아무리 현미경으로 한다라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달고 떼고 붙이고 넣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세포에 주사를 찌르지는 않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포 안에 유전자를 집어넣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는 세포 안에 잘 들어가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전달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안에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서 그거를 세포에게 주면 세포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삼키면서 그 안에서 이제 치료제 만들어지거나
일종의 좀비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바이러스에 그냥 감염돼서
야 바이러스야 너 이거 등에다 배낭 메고 자 투입 그러면 걔가 이 바이러스 딱 잡아먹고 그 것들이 딱 붙고 이런다는 거죠.
네네. 그러거나 신기하다. 아니면 아까 이제 B 바이러스 전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코로나 때 썼었던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해서 우리 세포는 층이 리피드 층으로 이루어져 이거 지질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막이.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갈 때도 이 물질이 지질 층으로 쌓여 있으면 잘 들어가요. 기름과 기름이
합쳐
잘 붙듯이.
예.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나 저희가 치료 소재가 되는 물질을 여기 리피드로 이렇게 싸서 넣습니다. 그게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넣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전기 충격으로
애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네, 이렇게 충격으로. 전기 충격을 주면 리피드 층이 넓어지거든요.
예.
이렇게 넓어지는. 그럴 때 이제
뭘 넣어줘요?
유전자 치료제가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세포와 치료제를 섞어 놓은 다음에 전기 충격을 주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가 싹 들어가도록 세포를 하기도 하고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런 방법도 개발합니다. 그게 얼마만큼 잘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치료제 만드는 공정에서의 그 단가, 비용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가 100개가 있는데 치료제가 한 3억 개밖에 안 들어가면 그 세 개를 이제 찾아내서 그걸 다시 불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0개 들어가면 그 중에서 50개를 찾아내는 거 쉬우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제 후속 연구할 때 돈이 덜 들어가서 정말 얼마만큼 잘 들어가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전기를 주면 될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온갖 거 다 해보는 거지.
운동하고 와서 해보면 달라지나 하고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전기 충격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던 방법이고요.
예.
이제 세포 치료제에서 처음 썼던 방법은 아니고 이제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DNA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박테리아 안에 넣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연구한 게 이거는 치료제보다 연구 차원에서 할 때 이제 박테리아와 연구하고 싶은 유전자를 같이 이제 섞은 다음에 전기 충격을 이렇게 가했더니 잘 들어갔던 거죠. 그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쓰던 방법을 지금 쓰는데 그 이제 박테리아는 연구용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친 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람한테 쓰는 이제 전기 충격 방법은 세포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이렇게 개발되어서 전기 충격은 주되 세포의 그 생존력은 바뀌지 않도록 굉장히 잘 만들어 만드는 그런 기술 개발도 하고 그런 장비도 나와 있고요.
예.
예, 뭐 그런 거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전기를 함부로 주면 죽기도 하고 그러나 보군요.
그렇죠. 저희가 벼락 맞으면 죽듯이 그 세포도 결국은 그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기 입장에서는 전기 충격이 오는 거고 이게 너무 많은 전기 충격이 오면 이게 깨어지거든요, 세포가.
예.
그러면 유전자가 들어가기도 전에 세포가 죽기 때문에.
아, 근데 영화에서 보면 전기 맞았는데 벼락을 맞았는데 안 죽고 좀 사람이 그전하고 달라졌다든가 무슨 뭐 그런
네, 그렇게
영화가
되는
있는데
거죠.
그게 약간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네요.
변형 네. 파괴된 거지.
어, 세포가 살짝 열리고 그 네, 사이에 네. 뭔가가 들어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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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로운 초능력이 생긴다든가.
유전자 치료제를 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
네.
근데 유전자 들었는데. 치료제는 최신형이라 그런지 비싸요.
네, 네, 네.
막 몇 억?
몇 억이 뭐야? 몇십억도 있어, 몇십억.
그래서 어디 뭐 병 걸리면 어디 저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하는 그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와, 저 뭐야?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치료제 중에
예.
엄청 비싼 치료제죠?
46억?
네.
41억? 한 번 맞는데요?
한 번 맞는데 조그만 병 안에는 뭐 들어있는 거예요?
유전자 치료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거 한 번 맞는데 46억이라고요?
네.
저거는 뭐, 그 체외 치료를 한 건 아니고 저 혈우병이라고 하니까 혈우병은 유전자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니
응.
저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몰라도 저거를 맞으면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몸 안에 들어가서
어.
네.
유전자들을 치료해요?
네 맞습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유리병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가위
뭐 이제 다양한 것들을 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가위를 넣을 수도 있고
네.
DNA를 넣을 수도 있고 뭐 RNA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리고 같은 짧은 DNA도 넣을 수
다양한
있고
다양한 연장들을 들고 들어가는 기술자들이다.
네네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의 유전자가 뭔가 문제가 돼서 생긴 병이라면 이 몸을 이루는 세포들 모두가 저 혈우병과 관련해서는 약간씩 이상이 다 생긴 유전자라는 거 의미가 아닌가요? 세포가? 그래서 고쳐야 될 세포가 수조 개일 것 같은데
네.
그 혈우병에 걸린 분은 어디 세포를 뽑더라도 아유 이분은 혈우병이겠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럼
네.
저 치료제 한 병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혈우병 유전자 부분을 다 다시 수정 고치고 다녀야 되는데
네.
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 한 병으로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이제 발생될 때
예.
예를 들어서 모든 세포가 이제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서 뇌가 돼야 될 부분은 뇌가 되고
예.
뭐 혈구세포가 돼야 될 부분은 혈구세포가
그렇죠.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혈액을 만드는 이제 줄기세포가 있는 곳은 줄기세포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모든 세포를 고칠 필요는 없고 혈우병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부분 혈액에서 생기는 문제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혈액에서 관련된 세포들의 일부만 고쳐주면
예.
이게 혈우병이 어쨌든 혈액을 잘 못 만들거나
예.
아니면 만들어진 혈액 중에서 일부가 굉장히 빨리 깨어지거나
예.
이런 문제
예.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혈우병을 고치는데 뇌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피 속에 있는 어떤 세포들만 고치더라도
네네네.
그 피 속의 세포 다 모여 하면 얼마야 이거 2천만 개나 된다야 다 고쳐야 되는데
네.
저 한 병이 가면 그걸 다 고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만
예를 들어서 네 예. 일부만 고쳐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효소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제 그 혈우병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혈액 온고인자가 적다.
예.
그러면 유전자를 가지고 혈액 온고인자를 만들어주면
개수가 충분해지니까
충분해지면 치료가 되는 거죠.
애초부터 좀 그게 부족한 분이었으니까
네네,
그거는
네네.
증상을 몸에서 완화시켜주는
그렇죠.
식의 치료제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혈우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
그게 이제 원인을 완전히 치료하려면 들어가서 세포의 꽤 많은 부분을 교정을 해야 돼요.
예. 모든 병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혈우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인자가 잘 안 나와서 생기는 문제이니 예. 그러면 정상적인 인자를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아. 그래서 유전자를 교정해주기도 하지만 그거를 대체해주기도 하거든요.
저거는 아. 대체용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우병이 안 걸린 건강한 유전자를 조만한 한 병 정도 되는 용량을 넣어서
네. 만들어
몸 안에서 만들어 돌아다녀라.
네네. 아.
그럼
네네.
그 정도 용량이 돌아다니면 뭔가 상처가 생겼을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 응고를 시키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쟤는 죽을 때까지 저 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리 몸속에 돌아다녀요? 아니면 저러다가 또 쟤네들도 죽고 그러면 한 병 더 맞아야 돼?
그럼 뭐 한 병 맞을 때마다 46억인데.
질문이 오는데 내가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긴 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런 질문을 네. 많이 아, 하십니다.
네.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가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정을 하면 예. 이제 이게 평생 이제 가죠.
예.
왜냐하면 고쳐줬으니까
고쳐줬어.
본인의 몸에 있는 어떤 유전자를 다 고쳐줬으니까. 근데 교정의 문제는 얼마만큼 많은 세포를 교정할 수 있느냐의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의 어떤 역치까지를 고쳐야지 어떤 치료 효과가 나는데 100개를 고쳐야 되는데 10개밖에 못 고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교정 측면에서는 그 효율을 계속 높이려고 노력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지금 이제 치료하고 있는 예를 들어 대체를 해주는 거는 희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사람이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연령이 되면 희석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심한 경우는 혈액을 이제 투여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 혈액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혈우병 환자는 언제 어떻게 뭐 어떤 갑작스러운 질병 뭐 사고가 난다거나 이랬을 예. 때 이분들은 혈우병이니까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맞고 교정을 해놓는 건데 연구를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유지가 되나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이게 유전자 치료제가 아직 초기이고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친구는 우리 몸의 세포의 그 혈우병과 관련 유전자를 다 일일이 수정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정상적인 역할을 이 안에서 돌면서 한다.
네네.
그런데 유전자 치료제 중에는 우리 몸의 그런 모든 세포를 다 일일이 고치는 치료제도 있어요.
네, 교정하는 치료제가 있는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그렇죠. 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일부만 고치는 거죠.
그래도 병이 치료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고 대부분 다 고쳐야 되는 병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 엉덩이나 이런 데 유전자 뽑아내도 혹시 너 충혈되냐? 충혈된다고 써있는데 라고 알긴 알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면 한 병으로도 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
네, 그렇죠. 네. 네,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래도 너무 비싸. 그래도 너무 비싼데요.
반포 아파트 값입니다. 저게 하나가.
아, 그렇군요. 제가 반포 아파트 가격을 잘 몰라서.
저 한 병이 46억. 원래 저래요? 원래 유전자 치료할 때가 이렇게 비싸요?
조금 비싼 치료제고요.
예.
그거보다 좀 싼 치료제들도 조금 있고요.
예. 싸고 비싼 건 뭐 원재료나 이런 게 성분이 인삼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환자한테 보험 적용을 돼서 이제 치료하고 있는
예.
치료제가 이제 럭스트나라고 하는 그 과 질환, 실명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한 20억 가까이 갔었어요.
와.
근데 이제 그 치료를 계속 이제 환자들이 많이 받고 또 이제 눈에다 바로 찌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용량이 그러니까 혈액에 넣을 때 용량을 좀 많이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
그 사이에 이제 혈액에 들어갔을 때 그 자체도 외부 물질이니까 공격을 받아서 없어지는 것들도 있고 희석되는 것들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한 곳에 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을 보내려면 양을 충분히 넣어야 되잖아요.
예. 예.
이제 눈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 경우는 뭐 이게 단위가 좀 잘 모를 텐데 마이크로리트라고 해서
예.
10에 마이너스 6승 뭐 이 정도가
예.
들어가니까 굉장히 양이 적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여받았고 우리나라 환자들도 투여받고 있고 이런 치료제는 지금 현재 6, 7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처음보다 많이 떨어졌죠. 아, 네네.
그래도 저 안에 그래도 비싸긴 하지만
저 안에 들어 있는 녀석은 그럼 너 지금 이따가 주사 바늘 끝으로 가면 이제 거기가 도착하면 눈이야 눈. 그럼 눈 중에서
무슨 유전자를 넣는
세포
사는 거야?
어디를 찾아가서 그거의 유전자 중에 위에서 다섯 번째 있는 거를 잘라내는 게 네가 임무야. 그거를 알려주고 집어넣으면 그 녀석이 그거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듣고 서로 다섯 번째 잘라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잘라야 된다는 가위를 넣으면서 같이 가이드 RNA라고 하는 그
안테나를 넣어줘요?
네. 안테나든지 이게 가이드. 아, 예. 가이드를 넣어줍니다.
다 찾아가는 더듬이를
찾아가는
같이.
찾아가는 애가 따로 있어요?
네. 같이 넣어줘요.
따르는 애 따로 찾아가는 애 따로.
네. 맞습니다. 찾아가는 애를 같이 넣어줘야지만 네, 가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치? 가위를 예를 들면 가이드라고 해서 고기가 잘못된 위치니 네가 그거를 찾아가 하는 가이드를 넣어줘서 가이드를 쫓아갑니다. 얘가 가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르는데 이 가이드의 역량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그 치료에 큰 성공률.
네.
가이드는 뭘로 찾아가요? 뭐
가이드 지는 뭘 알고?
지는 뭘로 가요?
예를 들어서 고쳐야 되는 위치에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가 있지 않습니까? DNA 서열.
예. 네.
그거에
영어로 쭉 되어 있는 그 몇 가지.
네네네. AGTC 뭐 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상보적인 서열을 넣어줘서 고기에 딱 맞게 만든.
N극 S극 붙이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찾아가고 나서야 가위가 거기를 자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그 맞추러 가는 거네요.
네네. 숫자랑 똑같은 애만 찾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반대.
그렇죠. 완전 반대이.
예. 저쪽이 예를 들어서 뭐 N이면 이쪽은 S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맞춘 거를 가이드를 넣어줍니다.
이상하게 몸이 자꾸 이리로 가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네.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나랑 정말 딱 맞는 곳에
어디 가서 딱 붙는 거예요?
붙으면 그게 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섯 개가 맞으면 이제 약하잖아요 힘이. 예, 그럼 예. 떨어져요. 근데 저희가 넣어준 가이드가 한 20개다. 그러면 20개가 딱 맞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붙으면 가위가 그 안정적으로 붙었다는 것을 알고 가서 이제 그 부분을 자르는 거죠.
그럼 가위랑 개는 어떻게 서로 붙여서 보내요?
네, 같이 붙여서 보냅니다.
그냥. 약 만들 때 아예 빼고 이렇게 붙여요? 일일이 약을 만들 때?
네, 가이드에 이 가위가 같이 붙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넣어서
그것도
네, 보냅니다.
야, 네. 연구 많이 해야 되죠.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대단한 거다.
네. 그걸 어떻게 붙이지? 라고 하는 것도 연구 과제였겠네요.
그럼요.
붙이는
네네네.
것도 연구고 잘 찾아가는 것도
그것도 연구고.
연구고
그리고 가위의 성능도 연구고
붙이고 나서 이렇게 해서 자르면
아무 때나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위치를 잘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위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막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거죠.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비싼 거는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감기약이다. 감기약 네. 개발하는데도 진짜 힘들었는데
네, 네.
감기약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서 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대중적인 질환이면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비용을 N분의 1로 계산해서 그거 단가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희귀질환이나 이런 치료하는 환자가 적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개발한 비용은 화학의약품하고 보다 더 많이 들었는데 이제 치료해야 되는 환자 수는 적죠. 그러니까 사실 이 치료제를 가지고 회사가 당장 이윤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40억, 50억씩 받아도.
아, 그래도 이익이 낫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개발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미래 의료의 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주요 기술이 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개발을 해놓아야 결국은 이게 기술이 점점 더 개발돼서 이런 희귀 난치질환 외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뭐 이런 당뇨나 이런 것들도 치료할 수 있게 기술이 개발되면 그거를 기술을 원래 개발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
예.
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이제 연구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